이렇게 이제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11조 이야기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성도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러나 부담스럽긴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 또 11조이기도 하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뭐 11조가 필요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것들은 뭔가 잘못된 어떤 내용들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그건 완전히 허무는 일입니다. 이 11조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11조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14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하게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한 거죠. 성민으로서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라. 물론 그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주석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설교들을 보면 다 의미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약간 좀 알레고리적인, 그러니까 약간 좀 풍유적인 그런 해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기보다는 왜 먹어야 되고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은 먹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규정이 되었지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감사로 먹으면 다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꿈에 이 부정한 것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올 때에 먹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특히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하면서 11장 44절과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거룩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성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으로 살 때 이제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온 백성들, 온 나라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돼지고기, 또 뭐 장어 맛있게 먹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못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장어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물었고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먹을 것, 못 먹을 것 구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민이다라는 거죠. 오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왜 11조를 드리게 하느냐. 이제 오늘 22절은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라고 했어요. 마땅히라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여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들이죠. 그러니까 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식물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와 함께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가서 그리고 자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온 가족이 즐거워함으로 풍성한 이 소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먹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먹으며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즐거워함으로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이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오늘 그렇게 23절 끝에 말씀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라 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지을 수 없고 또 잘 지었다 할지라도 태풍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확 날아갈 수도 있고 하여튼 기근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냐면 아무리 내가 농사 기술이 있고 뭐 재능이 있어도 뭐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하는 것도 또 내가 어떤 기업을 이루는 것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살렘왕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드린 것이 첫 11조였죠. 자,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갈 때에 자 그날 밤 야밤을 통하여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기습작전 펴서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 왔어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히브리서 이제 그 5장과 7장에 보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살렘 왕 아닙니까? 평강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출신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갔는지 모르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렘 왕이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아브라함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를 축복한 예수님께 11조를 드렸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물질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이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11조를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2장 17절로 보면 우리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엄청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죄의 고통이 시작됐죠. 하와는 해산의 고통, 아담은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그런 고통을 수고를 겪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구별점. 그러니까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은 네가 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스리되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 것은 건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이 총리 될 때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41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다른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 직분을 주었단 말이죠. 총리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처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왕자만큼은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바로 왕이 이것만큼은 건들지 말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모든 권한을 총리인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것만 안 건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안 건들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 그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욕심나서 그 왕자를 노리는 순간에 요셉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반역자는 이제 죽음당하는 것이고 쫓겨나고 완전히 모든 지금까지 누린 그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건들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저는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현대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일성수, 11조. 이것이 현대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하나님의 왕자만큼은 건들지 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주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일 그리고 11조. 주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 다 너에게 줬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날짜로는 주일 그리고 물질로는 11조. 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29절을 보니까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11조 드리게 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10의 1조 그리고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반드시 주님의 날로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반드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 말을 하시지 않죠. 그런데 11조를 통해서는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한번 해보고 시험해 봐라. 내가 붙지 않냐나 봐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그렇게 주신 말씀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아, 그 11조를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내게서 엄청나게 나가버린 것 같고, 이것이 꼭 이것만 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요것 드려야 되는 그 아까움. 이것이 사실 우리를 병들게,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그 신앙을 우리가 믿지,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요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1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막 11조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좋다고 막 이제 보고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 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곡식의 소산물뿐만 아니고 소와 양의 11조를 드리게 했는데 그러면 그 11조를 어떻게 저 멀리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전 가까우니까 가능한데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워하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받고 돈을 받고 좋은 자리 줬다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보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여기에 분명히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돈으로 바꾸라라는 규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쏠쏠하거든요. 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또 더군다나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띠에서 그 좋은 목에서 장사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제사장들이 프리미엄 받고 이제 그 좋은 자리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질되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할 때 그 상들을 엎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이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가져오기 힘드니까 와서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바꿔서 드려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진짜 목적인데 이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리가 멀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반드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하는 게 바로 돈으로 바꿔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핑계대지 말고 11조 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그 창고에 정말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매년 이 11조를 마땅히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28절에 보면 또 다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8절 봐봅시다.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11조가 있고 3년마다 그 10분의 1을 드린 것 외에 또 10분의 1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자 29절에 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 내 성 중에 거루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죠. 경제적 약자들을 자 그것을 통하여서 먹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과 같은 거죠. 11조의 또 다른 헌금들 이것을 통하여서 자 그 경제적 약자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마지막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되 드리면서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가지고 오기가 너무 힘들고 행로가 험하거든 돈으로 가지고 와서 바꿔서 거기서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봐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다른 11조 매 3년마다 드려서 경제적 약자를 배불리 먹게 해서 이와 같이 흘러가게 하라. 내게 주신 그 복을 흘러보내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14장 전반부는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후반부는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인가를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3대 동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